가장으로 된 펍. 덴버의 록과 메탈 씬을 알 수 있는 록클럽을 방문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도 해보고
덴버의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가시죠.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로키마운틴의 기슭에 위치한 콜로라도주의 수도는 재미있고 야외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건조한 기후에 연간 고작 20에서 38cm의 비가 내리는데 이는 화창한 곳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런 날씨와 자연을 즐깁니다. 이 도시는 독특한 맥주를 양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양조장에 들리기 전 근처에서 커피 한 잔을 먼저 마시기로 했습니다.
맛있다. 이렇게 진짜 예쁘다. 진짜 여기 색색깔로 전구도 있고 가게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Do you have this in like color red?'
수제 맥주의 인기는 미국에서 사상 최고이며 덴버도 예외는 아닌데요. 66개의 크래프트 양조장이 있는 덴버시는 맥주 문화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CJ 매니저와 함께 윙쿠프 브루잉 컴퍼니에서 맥주를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덴버 도심에 위치한 원쿠프 양조회사입니다. 현재 콜로라도주에는 400개의 양조장이 있으니까 아주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가 있죠. 콜로라도의 수제 맥주 시장은 이토록 치열하기 때문에 모두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것을 찾고 있죠. 중요한 건 다양성이에요. 저희 회사는 20, 30종의 맥주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윙쿠프 브루잉 컴퍼니에서는 맥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창의성으로 뽑았습니다. 샘플을 얼른 시음해보고 싶어 기대감에 살짝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로키마운틴 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굴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소위 고환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윙크 브로잉 컴퍼니의 소고환을 진짜로 맥주에 녹여서 만든 맥주가 있다고 합니다.
It started out as an April Fool's joke.
만우절 장난으로 시작됐어요. 이런 맥주를 만들 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고환은 아주 신선하죠. 원래는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맥주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소고환을 넣은 맥주를 만들기로 했죠. 이게 로키마운틴 오이스터 스타우트예요.
참 제가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마시게 되는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Cheers.
이거 진짜 맛이 이상해. 이게 맛이 이상해요.
비록 저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고 맛이 생소하긴 했지만 양조업자들의 각각의 조리법에는 그러한 기술, 예술성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맥주를 선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가 있죠. 맥주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는 맥주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하던 바로 그 맛일 겁니다.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비트 주스로 만든 맥주, 그리고 이게 크랜베리 맛이 나는 맥주라고 해요.
I'm putting you through the sour ranks now, yeah.
점점 더 강한 신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Oh,
yeah.
Very sour.
정말 셔요.
근데 이건 진짜 거의 고춧가루 냄새예요. 진짜 신기하다.
이게 Lush 5 Sour IPA고 이게 Tarte Cherry Kvass. Oh my gosh, cherry pie.
It does.
How do you do it's that? No
joke. 맙소사, 정말 체리 파이 맛이 나요. 어떻게 만든 거죠?
It's just messing around with the different malts inside there. You can get some really, like I said.
그게 바로 기술이죠. 여러 가지 메가를 섞으면서 실험을 합니다. 다양한 메가를 섞다 보면 비스킷이나 밀가루 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곳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지만 대중들에게 새로운 맛을 제공하려 꾸준히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In the 80s is when we started Wynn Cooper and Company back
in 1980. 양조 회사는 1988년에 처음 열었고 그게 덴버 최초의 수제 맥주 펍이었죠. 여기는 2층이에요. 88년에는 이곳을 사용하지 않았고 90년대 초부터 사용하기를 시작했죠. 이곳은 덴버 시내에서 가장 큰 당구장이에요. 둘러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있죠.
So any customer can just come up and play.
누구라도 그냥 올라와서 즐길 수 있는 건가요?
Yeah, we actually usually do complimentary pool daily.
네, 오후 5시까지 당구장을 무료로 개방하니까 덴버에 와서 시간이 남는다면 와서 즐기실 수 있죠.
다양한 게임과 경쾌한 음악은 분위기를 재미있고 편안하게 해주었는데요. CJ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인 셔플보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You play shuffleboard before?
셔플보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No, what is this?
아니요, 그게 뭔데요?
We shoot one and then the other and we can knock each other out.
번갈아서 디스크를 보내서 상대의 디스크를 떨어뜨리면 돼요. 컬링과 아주 흡사하죠. 블락해서 상대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요. 상대 디스크보다 멀리 보내서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계속 가네요. 오, 3점이에요.
I see. So you're what? You have one point.
I have to go check.
Oh, I like this game.
Oh, 이 게임 재밌어요.
Yeah, so you actually used to be able to see the mountains from this viewpoint.
원래는 이 자리에서 산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층 건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앞에 멋진 역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유니언 스테이션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CJ가 말했던 것처럼 이 여기 펍이 진짜 유니언 스테이션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실 때 여기 오셔서 맥주 한 잔도 하시고 이렇게 당구도 치고 하면 되게 좋은 일정이 될 것 같네요.
100년 된 유명한 랜드마크인 유니언 스테이션은 덴버의 사회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이 역은 매력적이고 역사적인 로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차역에 불과했던 이 웅장한 홀은 이제 다양한 상점, 고급 레스토랑, 식당, 카페, 그리고 물론 교통센터의 본거지가 되었는데요. 콜로라도주의 역사와 개척정신에 대한 찬사를 담은 이곳은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 왔을 때는 카우보이들 때문에 컨트리 음악이 가장 인기 있는 장르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엔 알고 보니 다양한 음악 장르가 있었습니다.
We are in the bowels of one of the oldest, most historic.
이곳은 콜로라도 덴버에서 가장 오래된 클럽이에요. 바로 허먼스 하이드웨이죠. 허먼스 하이드웨이는 꽤 유명한 곳이에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덴버 음악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명 뮤지션들도 공연하러 오고 그리고 코미디언, 유명 밴드, 컨트리, 힙합, 재즈까지 다양해요. 덴버는 미국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투어 공연을 하면 무조건 덴버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찾아와요. 전국을 도는 투어라면 덴버는 빠질 수가 없죠. 이곳에선 딱딱한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어요. 직원들도 친절하죠. 항상 손님으로 붐비고 바 뒤에는 저처럼 멋진 바텐더가 서빙을 해요. 댄스 플로우가 꽤 넓어요.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여기 오는 뮤지션들은 대부분 흥겨운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메탈 밴드가 공연을 해요. 수요일인데 사람도 꽤 있는 편이죠. 메탈 음악으로 가득하죠. 메탈 인기는 상당한 편이에요. 이 탄탄한 메탈 신을 구축하고 있죠. 아주 열정적이에요. 심장을 강타하는 강렬한 음악이니까요. 사실 덥스텝도 메탈에 가까워요. 강한 리듬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죠.
허먼스 하이더웨이를 방문하니 귀를 뚫린 듯한 메탈 보컬과 다양한 전자비트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하위 문화는 개인주의를 포용하고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예로 하드록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거나 메탈 음악을 통해 원초적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느끼는 방식 등이 있어요.
I built a studio down here called World Viral TV. We have
월드 바이럴 TV라는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위층과 지하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받아올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죠. 이곳은 제어실이에요. 다양한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가 있고 이쪽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상을 웹캐스트로 송출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 쇼케이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녹음을 하는 밴드를 인터뷰했어요. 여기 있는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를 했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What is it like working with musicians?
뮤지션들과 일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Musicians are passionate people.
뮤지션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거칠고 시끄럽게 보이는 메탈 음악의 표면적 특징 너머에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찾아 이곳을 찾은 각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Denver as a music scene is entering the world stage. All eyes are on us.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덴버 음악계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거예요.
메탈로 클럽을 통해 제가 익숙지 않은 경험을 했다면 그곳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음 경험은 그 색다르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무려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떠났습니다. 실내 다이빙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야외 스카이다이빙보다는 더 괜찮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낙하는 느낌이 드는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심을 발휘해 덴버 여행을 즐겨보고 싶었습니다.
My name is Mike Silva and I'm the lead instructor at iFly Denver. And
we're here. 제 이름은 마이크 실바고요. iFly 덴버의 지도 강사입니다. 이곳은 비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실내 스카이다이빙 시설이죠.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맨몸 비행의 예술로서 공중에서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비행을 하는 법을 배우죠. 이건 스카이다이빙 시뮬레이터인데 야외 스카이다이빙과 똑같은 느낌을 선사하죠. 초보자를 위한 코스를 배워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아주 간단해요. 처음엔 항상 버니힐부터 시작을 하죠. 3살짜리 아이들도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분은 98세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죠.
You'll come in, you'll check in, we'll sign you up. You'll go through a short class that's about 10 to 15.
이곳에 오시면 먼저 등록을 하고 15분 정도 걸리는 짧은 수업 시간 동안 강사를 통해서 주의사항 등을 배우게 됩니다. 비행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벨리플라이를 배워볼 겁니다. 양 팔을 올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제가 엄지를 치켜들면 앞으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서도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짧은 영상을 보면서 기본을 배워볼게요.
훈련 중에 보여준 비디오는 비행을 매우 단순한 것처럼 묘사했었는데요. 하지만 땅을 향해 돌진하는 기분이 들 때 침착히 배운 걸 기억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We're ready to fly. It's time to go suit up. Let's go do it.
이제 비행할 준비가 됐습니까? 장비를 갖춰 입을 시간이에요. 가시죠.
사실 좀 무서웠어요. 제가 겁이 많은 성격이라 이날도 무섭지 않다 되뇌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시청자 여러분께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먼저 헬멧을 쓰고 비행을 시작할 겁니다. 자, 시작해보죠.
비행장에 들어서면 선풍기의 공기 흐름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는 저에게 다양한 손신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터널에 들어선 후 마이크를 완전히 실내화 했었는데요. 시뮬레이션의 문턱에 발을 내딛자마자 거센 돌풍은 저의 헬멧 방향으로 불었고 헬멧이 바람에 맞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팔을 들고 천천히 몸을 내밀라는 지시를 받아 따랐습니다. 공중으로 자유롭게 낙하할 땐 너무 신이 났고 마치 피터팬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플라이에서 두려움을 극복한 것에 대해 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는데요. 생애 스카이다이빙은 절대 다신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지만 그곳을 떠나자마자 다시 생각나고 해보고 싶더라고요.
You are now a return flyer and you can come back.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와서 비행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비행을 하면서 이런 기술을 더 배우게 될 겁니다.
Thank you. This is my certificate.
고마워요. 제 인증서예요. 이제 경험자의 자격으로 다시 방문할 수 있어요.
Yeah, we good. We'll work on more skills and tricks.
그래요. 다음에 방문할 때는 또 다른 기술과 묘기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이는 저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한 발짝 더 성장한 것 같아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과 햇빛으로 가득했던 덴버는 여행하기에 참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미술은 이 도시의 DNA이고 많은 지역 미술가들은 거리 곳곳에 형형색색의 회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20개가 넘는 박물관과 많은 관광 명소가 있는 데다 교통이 편리해서 관광객들은 손쉽게 덴버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친절하고 적극적이며 항상 기꺼이 돕고 싶어 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 이주의 강한 모험심이 개척자들을 이곳에 끌어모은 것처럼 창의성을 추구하고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저는 미국의 이런 면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윈쿠프 브루잉 컴퍼니는 새로운 맥주를 시음하고 게임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였습니다. 허먼스 하이드어웨이를 통해 덴버의 독특한 음악씬을 느끼며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했고요. 아이플라이는 저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곳이었습니다. 덴버에서 보냈던 시간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자신이 원하던 음대에는 가지 못했지만 유은지 씨는 북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손꼽히는 유치원 음악교사가 됐습니다. 주로 아이들 교육에 열성적인 학부모의 자녀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음악반 이제 책임을 맡고 북한의 애들, 요만한 애기들 TV에 나와서 막 연주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런 음악반 일단 들어가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돈이 많은 집안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재능이 있든 없든 우리 아이 좀 이제 키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한 5-6명 이렇게 한 개 반 인원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최종 목표는 TV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애들이 고생이 많죠. 요만한 애기들이 이제 손도 요만한데 이제 엄청 큰 자기보다 더 큰 악기를 이제 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유은지 씨의 나이 19살이었는데요. 어린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그 뭐 유치원 선생님이 힘들다거나 하잖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다 뭐든지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또 뭔가 악기를 가르친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말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뭔가 그 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적성에 이게 맞나? 너무 안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지만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부감으로 꼽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은지 씨에게 학부모들은 잘 부탁한다면서 선물을 건네줬고요. 또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은지 씨는 어려웠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근데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유치원 교사라는 게 너무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유치원 교사보다는 특히 음악반, 왜냐하면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이 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 하는 내내 엄청 잘 먹고 잘 살죠. 그 직업 하나로. 그래서 신부 1위. 그래서 음악 교사하면 시집도 잘 가고, 예,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고. 저는 그때 저희 집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걸로 다 저희 집안 먹여 살리고 그랬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인이 된 유은지 씨. 어떻게 하다 이 고향을 떠나게 된 걸까요?
할아버지 고향이 여기 남한이거든요. 그래서 생전에 저희 할아버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큰 집안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뭐 한 번씩 친척들이, 저희는 함흥인데 할아버지는 항해남도에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 좀 뵈러 가려면은 막 며칠씩 기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갔어야 했어가지고, 뭐 큰 행사나 뭐 잔치나 뭐 환갑 때나 뭐 칠순 뭐 이때나 이제 가족들이 전체 다 모이거든요, 친척들이. 그래서 그때 한 번씩 할아버지 뭐 뵈면은 할아버지 고향은 충청남도 어디 어디 어디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귀에 박혀가지고 주소까지 이제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은지 씨는 남쪽 이 할아버지 고향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할아버지 고향이 남쪽이라는 게. 저희가 막 교과서에서도 남쪽, 뭐, 남조선에 뭐,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저쪽이라는데,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또 못 가보셔가지고, 막, 이렇게 가족들 그리워하시고, 그런 게 좀, 통일이 되면은 꼭 찾아가 봐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주소는 이제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무역 사업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 할아버지 저 남쪽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학부형 그분이랑 저 친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중국 무역도 막 자주 다니고 하니까 선생님 혹시 뭐 나갈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혹시라도 나가서 중국에 나가서 할아버지 뭐 연락도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보고 싶다,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나갈 생각을 하고 나왔죠.
그렇게 유은지 씨는 중국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는 학부모의 말에 따라 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탈북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떠나게 된 길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탈북민 유은지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대학교인 듀크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듀크 대학교는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소재한 유서 깊은 명문사립대학교입니다. 1838년 기독교의 분파인 감리교 그리고 퀘이커교 신자들이 설립한 조그만 학교로 시작해서 당대 담배 재벌이었던 듀크 가문의 후원에 힘입어서 오늘날 남부의 하버드다, 남부의 자존심이다, 이런 말을 듣는 남부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듀크대학교는 현재 학부의 순수 인문학 과정의 트리니티 칼리지 그리고 공과대학인 프렛 공대 등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트리니티 칼리지는 듀크대학교의 전신이기도 한데요. 현재 듀크대학교 학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네, 5천 명 넘는 학부생이 재학 중인 트리니티 칼리지에는 매 학기 때마다 40여 개의 코스가 강의되고 있고 1200여 명의 학부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세공대에는 생의학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전기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의 전공과 부전공 과정이 있으며 모든 학부생들은 2학년을 마치는 때에 최종적으로 각 단과 대학 내에서 자신들의 전공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특히 프렛 공대의 생의학공학은 미국 대학들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네요. 듀크 대학교의 인기 전공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최상위 5위권의 인기 전공은 컴퓨터공학, 경제학, 공공정책학, 생물학, 심리학으로 발표되었으며 가까이에는 메디카센터에 힘입어 생화학과 양리학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출신지를 볼 때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가장 많고 2위로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 플로리다, 뉴저지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별로 1위로 중국, 2위로 인도, 3위로 캐나다, 4위로 영국, 그리고 5위로 한국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는 수준 높은 교육의 질과 또 좋은 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인근 어느 대학보다도 높은데요. 특히 외국 학생들 중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을 만큼 듀크 대학교는 중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대학입니다. 현재 듀크 대학교는 중국에도 듀크 쿤산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시와 접하고 있는 이 쿤샨시에 있는 듀크 쿤산대학교는 쿤샨시가 캠퍼스 부지 전부를 10년 동안 무상 제공하면서 지난 2013년에 세워졌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급성장하면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캠퍼스가 있지만 중국어 관련 강좌만 빼고 모든 강의는 다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적인 대학이라고 하네요. 듀크 대학교는 8,000에이커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제규격의 축구장, 3,500개 정도가 들어가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듀크 대학교는 이 중에 7,000에이커에 달하는 삼림 지역에 3개의 메인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캠퍼스는 워낙에 삼림이 울창해서 듀크 숲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딕 건축 양식으로 210피트 높이의 채플을 중심으로 한 웅장한 규모의 서부 캠퍼스와 조지한 건축 양식으로 넓고 풍요한 잔디로 뒤덮인 평화롭게 이를 데 없는 동부 캠퍼스가 적인 대조를 이루도록 구성된 초대형 캠퍼스입니다. 이들 캠퍼스들은 상시 무료로 운영되는 캠퍼스 버스를 통해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 종합 캠퍼스에서 뿜어나오는 학문의 열정과 듀크 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왈리, 더햄, 그리고 체프힐의 3개 대도시를 연결하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에 기업들의 연구 정신이 합쳐져서 오늘날 듀크 대학교는 남부의 경제 동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서부 캠퍼스에 있는 체플 예배당은 1932년에 완공됐는데요. 오늘날 듀크 대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의 하나입니다. 높이가 210피트, 60미터가 넘으니까 건물로 치면 대략 20층이 넘는 높인데요. 건물 외양만으로도 엄숙하고 웅장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서부 캠퍼스에는 듀크 대학교의 핵심 축을 이루는 두 개의 대학도 있습니다.
원래 듀크 대학 내 여자 대학으로 운영되다가 1972년 남녀 공학으로 듀크와 합병하게 되면서 듀크 대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와 프렛 공과 대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1년간 지내는 기숙사인 레지덴셜 홈이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듀크 대학교는 사립 명문으로 수업료가 비싼 편인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지원자 가정의 재정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학생의 능력과 자질만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한 지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듀크 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듀크 대학교 입학 사정국의 선발 규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생 선발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듀크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기회들을 지혜롭고 창조적이고 열정적으로 대응하며 대학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야망, 호기심, 재능, 인내력, 강인한 활력, 그리고 바른 인간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지원자의 지원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적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질인 인성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고교 4년 동안 세상의 코스들을 많이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이수했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과 안목을 열어주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폭넓게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야심차고 학문적인 호기심이 많은 학생으로 때로는 실패와 좌절되는 여건이 생긴다 해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도전해서 정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미국 명문대학들이 그런 것처럼 듀크대학 역시 학생 각자의 개성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면서 학문에 대한 열정, 호기심, 탐구정신, 강인한 정신력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듀크대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하네요. 듀크대학교는 스포츠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듀크대학교 농구팀인 블루데빌, 프로 낭만은 미국 대학 체육협회가 주관하는 대학 남자 농구 시합에서 통산 5차례나 우승한 최고 강팀인데요. 워낙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쳐서 대학 농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파로도 자주 중계됩니다. 이 농구와 관련해서 듀크대학교는 캠프아웃이 특히 유명한데요. 듀크대학교에서 열리는 경기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교정에 천막을 치고 밤을 새워 야영을 하는 겁니다. 한 대학원생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원생들을 위한 캠프아웃은 금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3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본부 천막에서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달려가 출석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언제 울릴지 모르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캠프아웃이 끝남과 동시에 추첨을 통해 시즌 입장권을 얻게 되죠. 학부생들은 매 경기마다 캠프아웃을 해야 합니다.
농구 시합에 열리는 학교 체육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다린 전통에서 시작된 건데요. 하지만 농구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참가할 만큼 이제는 듀크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 캠프아웃을 통해서 듀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결속함을 다지게 된다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시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마치고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독성 긍정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또 갱년기 여성과 양극성 장애 위험에 관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고요. 끝으로 최근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에 미국 체조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선수와 이 선수가 진단받았던 병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청취자분께 좀 낯선 용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이 되는 긍정주의, toxic positive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뭐, 한국말로 표리하면은 독성 긍정주의입니다.
네.
좀 뭔가 맞지 않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태도를 독성 긍정주의라고 합니다.
네.
기분이 안 좋을 때 아유 그냥 웃어. 좋게 생각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태도가 겉으로는 뭐 좋은 의도로 보입니다만 이런 식의 긍정은 오히려 진짜 감정을 억눌러서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요.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거는 뭐 무조건 안 좋게 보는 생각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포브스 헬스가 소개하는 이 독성 긍정주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오늘 모아봤습니다.
네,
이 독성 긍정주의는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려움을 무시하고 항상 밝게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신이나 상대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 큰 고립감 또는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정신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성 긍정주의는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그 현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거나 곤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독성 긍정주의를 실행하는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감정적인 억압이나 스트레스, 불안 또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솔직할 수가 없고요. 진정성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다루지 못하고 또 길게 보면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도 그런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게 낫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그 조언자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
좋은 쪽 보세요. 밝은 면 보세요라고 상대가 얘기를 하면
네.
도움 주려는 마음은 감사한데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요.
독성 긍정주의가 외부에서 올 때 대처하는 방법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독성 긍정주의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 위민스 헬스가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조언하는 그 독성 긍정주의 자가 대처법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방어막 내려놓기입니다. 이 말은요. 여성들이 그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그 작은 존재로 행동하도록 교육받는다는 전제 아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일부러 괜찮은 척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게 하려는 그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처지에서는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알아야 더 깊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쓸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는요. 회복력의 저장소에 집중하기입니다.
네.
이 말은 그 힘든 상황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누군가한테 기분이 상했을 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긍정이라는 것이 고통 속에서도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순된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네.
이 말은 불편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그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지켜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쁘면서도 사실 동시에 슬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내 감정을 그 죄책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 감정을 더 빨리 넘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뭐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쉽게 감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나 화가 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나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분석하지 말고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다룰 때요. 억지로 긍정적인 면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이런 단어를 써서 힘든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네.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건 좀 힘든 일이야. 네. 그리고 나는 이걸 견딜 힘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뭐 저는 그리고도 좋지만 그래도라는 표현도 또 자연스럽게 쓸지 있지 않나. 그래도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연습을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독성 긍정주의에서 벗어나는 대화법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 긍정적으로 사고해. 좋게 생각해.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니?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직은 좀 우리가 어색하죠. 근데 이 교본상으로 보면 참 잘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기분이 그 좀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또 오늘 분위기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처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왔다면
네.
필요한 게 있어? 뭐든 내가 도와줄게. 뭘 해줄까?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야. 아, 꼭 성공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네, 좋은 표현인데요.
예. 자, 오늘 독성 긍정주의가 무엇이고 독성 긍정주의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양극성 장애라는 건요. 이름에서도 뭐 생각하시겠지만 감정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정신질환입니다.
네.
영어로는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뭐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증, 우울증이 보이는 그 기분장애의 일종인데요. 일정 기간 나타났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조증일 때는요. 과대망상. 수면 감소, 과도한 말하기 등이 나타나고요. 우울증 시기에는 무기력하고 기운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질환은요. 생물학적, 유전적, 심리,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네.
주로 약물과 정신치료로 이루어지지만 증상이 반복하고 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15% 정도는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만 나머지는 재발, 악화, 반복하거나 만성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신장애 위험이 폐경 이전 여성한테 두 배가 높다는 거, 이게 오늘 다룰 내용이죠.
네,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그 페리메노포즈, 이 폐경 증상이 시작된 후 마지막 생리를 경험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네.
여성들은 이 기간에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네.
영국 바이오뱅크와 양극성 장애 관련 단체인 바이폴라 UK가 그 카디프 대학 학자들이 영국의 약 13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마지막 생리 전후 4년 동안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건데요.
네.
연구 결과 이 페리메노포즈 기간 양극성 장애 발생률이 112% 늘었고요. 임상적 우울증은 30%가 늘었습니다.
네.
연구진은 호르몬 변화가 이 기분 장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고 철저하게 또 연구되어야 한다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양극성 장애를 이미 가진 여성들이 폐경기 동안에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는 있었는데요.
네네.
폐경기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더 구체적인 원인, 예방법에 관해서는 사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폐막한 파리올림픽에서 미국이 종합순위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일조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여자 체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체조 대표 선수 순이살리 선수 투병 위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순이살리 선수, 라오스 소수민족 몽족 출신으로
네.
2021년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개인종합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만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발목이 퉁퉁 붓고요. 다리를 구부릴 수도 없었던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네.
하지만 물리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병행해서 연습한 결과 결국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따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이살리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네. 이 만성 신부전증 뭐 거의 불치에 가까운 난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메이요 클리닉과 서울대학병원에 따르면 신장은 혈액에서 노폐물과 그 과도한 체액을 걸러내고 이것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네.
이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개월 이상, 석 달 이상 이 신장 기능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게 5단계로 나눠서 병이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몸이 가렵고요. 식욕 부진 등의 그 요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발병 원인과 치료법이 있을까요?
주 원인은 뭐 당뇨병인 경우가 많고요. 고혈압, 사구치 신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그 신장 기능의 악화를 막기 위한 약물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네.
만성 신장 질환 치료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통제해서 신장 손상의 그 진행을 늦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인을 통제하더라도 신장 손상이 진행되는 것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는 그 인공 여과라고 하죠. 투석이라는 것을 통하거나 아니면 네. 신장 이식 없이는 치명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네.
합병증도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뼈질환 생길 수 있고요. 심혈관계 이상, 빈혈 등이 있고요. 철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네. 예방이 가능한가요?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이 만성 신부전,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등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를 먹을 때 이 꼭 복용법을 따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진통제를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체중 관리 그리고 체중 유지, 금연도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갖고 있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네.
신장이 괜찮은지 나빠지는지 그 징후를 찾는 검사에 관해서도 의사와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멋지고 마치고로 독이 되는 긍정주의, 갱년기와 조울증의 연관성도 알아봤고요. 만성 신부전증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시 이번 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북한 출신 연주자들의 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며 통일의 소중함과 통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가 마련한 남북한 세션 협동 연주회가 열린 건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하나의 땅, 하나의 꿈 연주회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가극단의 OST 중 하나인 소쩍새아가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이번 공연은 하나의 땅, 하나의 꿈, 통일을 향한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지 18년째인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 청년 김정우 씨가 기획한 공연이고요. 김정우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의 남북한 출신 연주자가 모여 각자의 색깔과 음악이 어우러졌습니다.
먼저 김정우 씨의 공연 소감부터 들어봅니다.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뜻깊고 제가 원하던 그림이 나왔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소액음 연주자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초면인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들 스펙이 훌륭한 친구들이어서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좋은 뜻의 공연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공연은 남북한에서 불리는 다채로운 곡들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곡 선정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곡들을 다 북한 곡들로 꽉꽉 채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한 분들도 계시고 북한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곡들을 하나 넣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국악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알고 남한에서도 아는 고향의 봄 같은 곡도 하나 넣고요. 누구나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는 축복하노라 같은 이런 결혼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곡들도 한번 넣어보고요. 이 곡은 이제 그 북한에서 남녀간의 결혼식을 치를 때 새 가정을 이루는 이제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는 대한민국에서는 결혼 행진곡 같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에서 선보인 10곡 중에 북한 곡도 다수였기 때문에 연주자들과 함께 편곡하고 또 합주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북한 곡을 되게 낯설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시킬까 하면서 피아노 세션 친구와 미팅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북한에는 이런 곡이 있고 정치색이 묻지 않은 이런 좋은 곡들이 많다 하면서 한번 들어봐라. 이 곡을 이렇게 해보자. 구성을 이렇게 해보자. 편곡을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제가 계속 미팅을 가지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점점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베이스 친구는 특별히 또 아까 그 축복하노라라는 곡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합주하면서 그래가지고 음악이라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씨는 공연 기획, 연주와 함께 이번 공연의 사회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관객과 호흡하면서 즐긴 이 시간이 더욱 뜻깊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인사했을 때는 별 이렇게 박수도 잘 안 치시고 해왔길래 이번 공연 좀 망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들은 막 가사지를 보면서 막 따라 불러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음악인이라는 힘은 진짜 대단하구나. 북한 곡이라고 해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씨와 마찬가지로 소액음 연주자인 박성진 씨는 평양예술대학을 졸업한 탈북민이고요. 4명의 연주자들은 한국 출신 연주자인데 그중에서 이번 공연의 베이스를 맡은 김종현 씨는 북한 출신 연주자와 합주한 경험이 처음이라며 공연 소감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합주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씬과는 되게 차이가 많은 분야였기 때문에 좀 많이 떨렸는데요.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합주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관객들에게서 얻는 좀 느낌이 많이 색달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오늘 연주한 곡들은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이 아는 노래인데 소위 말해서 떼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감명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연주 경험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은 기억으로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제의가 들어온다면 남북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좀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또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는 이석원 씨는 연주뿐만 아니라 밴드마스터 역할도 함께했습니다.
전체적인 편곡이랑 악보 작업을 제가 했고요. 아무래도 조금 옛날 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 느낌이 나도록 코드들을 좀 수정하고 멜로디를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동양악기랑 서양악기랑 같이 뭉치기가 조금 쉽지 않아가지고 음계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해주시던데요. 네. 생각보다 되게 잘 융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남북한 세션 협동 연주회와 같은 공연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니까 되게 뜻깊은 일이었네 싶은데 저는 그냥 조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별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되게 많아져서 그냥 뭐 탈북민이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탈북민이라고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씨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만큼 자신의 기획 의도대로 하나의 땅에서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탈북민으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는 정말 모든 분들의 응원 덕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16살,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진짜 피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그런 작은 통일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큰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하나로 붙어지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남북 통합 문화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좀 더 많은 공연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창작 활동들을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한 연주곡이 끝나자마자 관객은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남북한 출신 연주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두 곡을 더 연주했고요. 함께 웃음 지으며 하나의 땅, 하나의 꿈은 마무리됐습니다. 관객 민유민 씨의 소감부터 들어봅니다.
임진강 노래 공연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 곡이 항상 좋은데 이렇게 오카리나와 소액음 그리고 가야금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좋고 가슴에 와닿고 정말 그 음악 하나가 이렇게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뜻깊고 일단 탈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뜻깊은 것 같아요. 그 정우 씨는 이제 음악계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술 쪽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니까요. 남북 교류 앞으로 남북 통합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울리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남북 통합이나 뭐 통일로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 시민은 새로운 북한 노래를 알게 돼 뜻깊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너무 뭔가 감동도 받고 너무 아름답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다양한 곡들 다 좋았는데 저는 그 축복합니다. 결혼식 때 불러지는 북한 노래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 한 쌍의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축복하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북한에 대한 뭔가 이제 강직되고 뭔가 좀 인권이 이렇게 좀 탄압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뭔가 축복을 하고 행복을 바라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알게 된 것 같고 좋은 공연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임진강이라는 곡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곡들 들으니까는 너무 좋았고 북한에 대해서 아직 너무 몰랐구나. 우리 엄마 세대는 그래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때는 솔직히 무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돼서 오늘 좀 뜻깊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공연에 관람한 어린 학생들은 노래가 좋고 또 오카리나 소리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래가 좋았어요. 그 노래가 약간 좀 울리는 게 그 노래가 되게 신기하고 조화롭고 그래요.
되게 진짜 실제로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오카리나가 제일 좋았어요. 오카리나가 이렇게 다채로운 뭐 이제 새겨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친구들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헬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헬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